요한 클라우스너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분인데, 책도 아주 두꺼운 책을 바울과 예수님에 대해서 쓴 분인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자로서, 유대인 학자로서 예수님과 바울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큰 책의 끝에 가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는가 하면, 예수가 없었으면 예수쟁이들이 없었을 것이요, 바울이 없었으면 세계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바울의 위대한 영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분이 주목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독교를 전 세계적인 기독교 종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초를 쌓고 그 일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은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아주 다면적인 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모양의 그 소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바울은 뭐 선교사다, 또 바울은 목회자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신학자예요, 신학자. 또 편지를 썼으니까 저술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행 탐험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바울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를 멀리 가서 하다 보니 선교사가 되었고,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모았더니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었고, 핍박을 피하여 멀리 불가피하게 쫓겨가서 있다 보니까 목회적으로 가까이서 도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교회의 문제와 또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하여 편지를 쓰다 보니 그분이 또 저술가가 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어떤 면에서 볼 때, 아까 그 요한 클라우스너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보다도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다 따로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 클라우스너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주목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많은 사역을, 중요한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해 왔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부르고 또 나도 사도지만, 그러나 정말로 사도라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거나 사람들이 나한테 사도님 하면은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저도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어서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바울에 대한 책을 영어로 몇 권 쓰고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정말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만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이 뭐가 됐다, 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됐다고 혹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듯이,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오늘까지 살아온 이 삶 가운데서도 이것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한 것뿐이다. 정말 기쁨이 넘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좋게 주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같이 쓰임을 받으려면 적어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와 그런 또 경험과 고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다가 다음에 편지를 쓰면서 아까 본문은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거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해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배를 타고 거의 12년을 세계를 다녔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번도 파선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로 갈 때까지 파선 네 번 당했죠. 여러분 이 당시에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 번 맞는 것도 끔찍한데 다섯 번을 맞을 때까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하기를 자기가 고생한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고생했다는 것이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느냐 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인생관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이제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철저한 마음 자세와 헌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헌신이 하나로 묶어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바울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의 선한 삶과 거룩한 삶과 사랑과 연합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당신의 헌신으로 바울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 같은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구원받는 날부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적으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25가지를 쭉 적는데 아마 그거 적어도 절반 이상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면 고생하고 힘들고 죽을 뻔했던 것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갈 길들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양식을 빌려가지고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딸이 셋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주혜, 주님의 은혜. 둘째는 다은, 은혜가 많다. 셋째는 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죠.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할 때도 벌써 이름 지을 때 그랬는데 그 후에 지다 오면서 오늘 돌아다 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앞으로 갈 날들도 하나님 은혜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모시고 또 윤성 교사 없었으면 제가 사역을 잘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인터뷰하는 양식으로 해서 또 좀 말씀을 나누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당황하시지 않으셨죠? 네. 오늘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인생 여정을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셨는지 좀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닉네임처럼 커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최종상 선교사님의 종자하고 윤명희 선교사님의 명자를 해서 종명 커플 이렇게 불러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귀한 선교 사역을 하신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 먼저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오늘 이 말씀 먼저 하실 때 이 세 자녀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가족 소개랑 조금 이렇게 선교사님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결혼해서 올해가 41년째 됩니다. 그리고 큰딸은 지금 38살인데 홍콩에 있고 아마 이번 달 중순쯤 되면 홍콩에서 하는 일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38살인데 계속 할 것 같고요. 아직 싱글입니다.
그리고 셋 딸 싱글인가요?
아니요. 네. 둘째 딸은 33살이고 런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9월 중순이면 아마 저희한테 손주를 안겨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셋째 딸은 이제 9월 달이면 30살이 되는데 런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학업을 했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오신 건 다 알고 계시죠?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되게 유명했고 우리한테는 뭐 버킹엄 궁전이나 그렇죠? 또 좋은 그 문화와 또 교육의 그런 나라로 또 정치를 중심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제 유럽 선교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로 이제 영국에 계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내외 분들이 이렇게 지금 어라이즈 그 운동 교회 개척 운동을 하시기 전에 이제 배를 타셨다고 들었어요. 네, 로고스 한번 타시고 둘로스 한번 타셨죠?
둘로스 두 번
타시고 네, 이 배 안에서 선교 공동체 사역을 하시면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오늘 한번 먼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로고스와 둘로스는 그 배 안에 선교사들이 타고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항구에 어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선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이제 조금 작은 배니까 그건 놔두고 둘러스는 50개국 나라에서 한 350명 정도 되는 선교사가 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도 데리고 이제 타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50명이 타고 있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배를 처음에 올 때는 2년 헌신으로 오는데 그런 헌신으로 이 배를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 저 배에 오는 사람들은 신앙도 좋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니까 저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서 그곳에 와서 주님 앞에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저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다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0개국에서 사람들이 오면 각자 다 자기 나라의 방법이 제일 좋고 옳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처음에는 다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각자 사는 문화가 다르고 거기에다가 저희 배는 이 나라에서 나라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예를 들면 한국에 오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어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또 일본으로 우리가 한국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 또 일본어를 쓰는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1년에 350명에서 150명을 매년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계속해서 한 달 정도의 언어가 다른 나라로 옮겨요. 거기에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150명을 매년 바꿔요. 거기에다 거기 오는 사람들을 월급을 아무도 안 줘요. 다 발렌티어로 하는 겁니다. 자기 성교비를 갖다가 오히려 본부에다가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어려움 상상이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엄청난 임팩트를 전 세계에다 끼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온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18살이면 그 배를 옵니다.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신학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교회들이 변화가 되고 지역사회가 그 짧은 기간에도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수 있는 너무나 흥분된 이 사역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90명씩 50명씩 이렇게 바뀌어서 올 때는 와, 저 아이들을 데리고 저 뽀이와 거를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뽀이와 거리 맨과 우먼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나 다 데려다 쓴다는 거예요. 일꾼이 넘쳐나면 경력이 있고 뭐 실력이 있고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쓰는데 사람이 모자르면은 그저 자원한 사람들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를 보면은 그렇게 자원한 사람 다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모자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단장으로 우리 배 사역을 해가면서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1년에 9월 달에 90명, 2월 달에 60명을 계속 바꿔가는데 사람 다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일할 만하면 이 사람들 싹 하고 또 다른 사람 오면 또 전부 다 새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가 방문하는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이 어제 바뀐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둘로스 선교사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엄청나요. 그 기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메우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 일은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 도구를 데려다 쓰는데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죠? 아, 그다음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 질문에서 우리가 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일을 스스로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뭐 어린 그 청년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벌써 하나님이 딱 단장을 볼 때 이거 단장 얘한테 맡겨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수종을 들어야 되는 우리 다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수종을 뭐로 듣느냐 무슨 실력이 있어서 듣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랍권에 들어왔는데 어찌하든지 여기서 기독교 문서도 못 나눠주고 무슬림들 전달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아버지 하나님 열린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둘로스가 여기 왔다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케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은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추수밭에 관심이 있으시고 추수밭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에 온 350명의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보시고 여기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350명이 그 어려운 자리에 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헌신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냐 그만은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또 여기 온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들 또 기도 동역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헌신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오케스트레이팅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선교사들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다. 내 기도가 그 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기도도 거기에 이력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는 동역입니다.
아멘.
네, 선교는 동역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게 화면으로 보는데 윤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최 선교사님이 되게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네 걱정되거나 아슬아슬하거나 그러신 거 아니시죠? 네 정말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를 하셨다는 것이 정말 느껴지고요. 또 우리도 사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아, 주시는 것 네. 같아서 네. 근데 둘로스 선교배 타려면 연령 제한이 있나요?
18살이면 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괜찮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네.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배가 있을 때 저희 아이들 셋을 영국 가정이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 집에다 놔두고 저희는 배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키워줬어요. 그 가정에서 키워주고 우리 영국 교회 교인들이 작은 일들은 또 분담을 해서 또 아이들을 돌보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둘러싸여 온 선교사들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작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헌금을 보내주시고 기도 편지를 배포해 주시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가능케 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선교사님과 윤 선교사님이 사실은 지금 여러 분야의 선교를 하신 거잖아요. 배도 타셨고 또 순회 전도도 하시고 또 목회도 담임 목사로 그 섬기시기도 하셨고 저술도 하시고 아까 바울의 이 말씀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또 이제 신학자로서 살아오시기도 하셨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이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윤명희 선교사님이 그 동역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항상 최 선교사님이 기도하시고 따라와 하신 건지 아니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하신 건지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둘로스에서 저희를 단장으로 초청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OM 본부에서 전화를 받고, 그땐 제가 둘로스 전도부정을 하다가 배를 떠난 지 16년 만인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을 텐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둘로스 단장 하라 하겠느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국 교회를 그때 담임하고 있었는데 영국 교회인들한테 금방 그렇게 어디 간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막내가 그때 10살이었는데 심장이 잘못돼가지고 오픈 하트 서저리를 했었어요. 그 날짜가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영국 출판사로부터 책을 쓰라는 신학책, 학문적인 책을 쓰라는 부탁을 받아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마치려면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거 OM이 선교사 5,000명 가지고 세계 100나라에서 일을 하지만 이 둘로스가 OM에서 제일 큰 지부거든요. 그리고 제가 둘로스에 있어봤기 때문에, 전도부장 하면서 있어봤기 때문에 둘로스가 얼마나 역동적인 사역을 하는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고 싶었겠지만 이런 여러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일단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가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다 들어왔어요. 여보, 내가 오늘 재미있는 전화를 받았는데 OM에서 우리 둘로스 단장으로 오래. 여보, 뭐라고 그랬었어요? 어머, 뭐라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여보,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보고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이 둘 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뭐 둘로스 단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니까 막 그 열흘 사이에 구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아무 한 사람한테도 어프로치를 한 적이 없고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서 왜 그런지 그랬더니 둘러서 그러면은 1년 후에 올 수 있으면 그 사이에 책도 마치고 수술도 하고 영국 교회에다가 충분히 노티스도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렇게 하자고 안 했으면 아마 못 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리 와 이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끌려다녔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어젯밤에 많이 이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사역의 전환점을 이렇게 맞아가면서 살아왔는가, 내 자신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런데 제가 하면서 한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박사가 이제 다 되고 나면 어디 교수 자리를 갈, 어느 학교를 갈까요? 그거 문을 열어주세요. 저희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의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기도는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다음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박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라고 해도 그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 교회를 담임할 때 우리 교회가 노인 7명하고 시작했는데 1년 지나고 65명이 출석하고, 여기가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부자지역이에요. 영국의 최고 부자지역 10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군이 좋죠. 지역이 좋죠. 우리 교인들이 부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것이 안정됐어요. 6년이 지나니까 모든 게 안정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제가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같지 않나. 가나안으로 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란에 와가지고 너무도 잘 정착을 해서 모든 것이 안정되게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리타이어할 때까지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어디 가나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람이, 여보, 나도 요새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새로운 출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본문을 잡아가 새로운 출발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벌써 이미 이 교회를 언젠가 떠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OM에서 둘롯으로 오라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사람의 걸음을 정해 주셔서 이렇게 왔지, 제가 영국교회 담임 목사 되겠다고 개척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박사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교수가 영국에서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암노스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에요. 등불. 등불은 뭔가 하면은 캄캄한 밤에 등불은 1m, 2m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1m, 2m의 불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알고 보니까 코너를 돌았더라고요. 어디는 알고 보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왔다. 근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계속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여기 와서 뭘 성도 여러분 제가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넘어진 때가 많고요, 후회되는 일도 많고요, 저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주시고, 힘이 없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른 걸음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왔으니, 오늘 제목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주시는데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들 뒤에는 두려움도 있었겠고, 또 용기를 내어야 될 일들도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마주하게 되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이렇게 맘만 먹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현실에 맞이했던 문제,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또 자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던 그런 상황들, 또 배를 타시면서 배멀미는 안 하셨나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 떠나는 날까지
그런 했습니다. 건강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셨고 어떻게 그 현실들을 헤쳐 나가셨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셨는지 참 그 부분이 궁금한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찬송가 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걸 딱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은 순례의 길이잖아요. 그 길 안 가시는 성도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기쁘게 갔어요? 난 그걸 딱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날도 있었죠. 그러나 기쁘지 못하게 그 길을 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함이라. 아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그렇게 기쁘게 지나가지 못한 날도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주의 손이 나를 안보하기 때문에 뒤돌아볼 때 그 길이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러면 저는 이제 특별히 자녀 문제로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아이들이 비교적 잘 자라주었고 자기 두 발로 서서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 있고, 아이들이 신앙생활도 해서 우리가 아빠가 무슨 사역을 한다 하면 휴가를 멀리서도 내서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그 사역을 함께 해주는 아이들로 자라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위에 정말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집의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느낀 거는, 내 이웃의 자녀가 그럴 때 같이 마음 아파서 기도해 주고, 절대로 저 집은 그렇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마음 아파서 기도해 주고, 내 아이들이 잘할 잘 해주고 있을 때는 이것이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왔지 내가 잘해서 하지 않은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저희는 그때 당시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참 어렵게 지내죠 어렵게 지내지 않는 사역자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제1호 훈련이 있는데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역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데일리 브레드를 주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매일매일 체험하지 않는 사역자 그런 체험의 기간이 없다면 사역의 범위는 상당히 좁아지고 얕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감사한 거는 배에서 처음에 우리 선교사역을 시작했잖아요 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항구에서 저 항구를 갈 때 기름이 없어서 밤새 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기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영국으로 이제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하러 왔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아마 우리 아이들 학교 다녔을 때 그 학교에서 물론 그 학교는 부자 학교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난한 그 가정이었을 거예요. 우리 집이 그 학교 전체에서. 그런데도 저희는 매일매일이 오늘은 어떤 까마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로하실까? 그 익사이트먼트로 그 어려움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걸 지키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아, 책 좀 써, 책 좀 쓰시라고 저희가 집을 22번을 30년 내에 이사했어요 그거는 집주인이 이제 다 됐으니까 나가라고 한 것도 있지만 집세가 싼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 짐을 다 패킹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 옮기고 어떤 때는 내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8시까지 집이 정해지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 밤 8시에 집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역을 하면서 그거는 저한테 어려움으로 당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저한테는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흥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문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사립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돈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뭐 음악장학생 뭐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 학교에 가게 되면 애들이 서로 생일 파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나이가 이제 11살째에 그 영국은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엄마가 우리 큰 애를 데리고 KT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끝난 후에 픽업을 갔어요. 딱 가는데 뭐 이게 집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우리 딸이 뭐라고 생각했을지 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면은 야, 이 집은 정말 크고 좋네. 앞에 가니까 뭐 제규어가 몇 대가 탁 파킹이 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아빠 케이트는요 자기 독방이 있고 뭐 그다음에 자기 방에 자기 텔레비가 있고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엄마 아빠는 뭐 이런 집이나 이런 차나 이런 걸로 너를 저기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너희들한테 secure한 home 너희들이 집에서 정말 편하게 쉬고 사랑하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너희들한테 아빠가 약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아빠 맞아요, 케이트는 매일 밤 잠을 못 잔대요. 매일 울고 있대요. 어, 왜 그래?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을 했는데 재산 문제를 나누지 못해가지고 지금 둘이서 다른 방에서 있으면서 있는데 케이트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울고 있대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또 우리 집 형편이 이제 그때 그랬었는데 애들이 돈 문제에 관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그늘이 진 적이 없고 기죽인 적이 없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웠으나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벌써 딸이 세 자녀를 두셨는데 이렇게 사춘기 시절이나 그랬을 때 신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힘들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주셨는지 우리 그 교우님들 중에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이제 잠시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딸이 셋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둘째 아이가 아마 고1 때, 그리고 셋째 아이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을 막 넘어서서 할 때 저희가 아이들을 영국에다 놓고 갔습니다. 저희하고 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잘해서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너희 목회의 반절은 너희 아이들이 한다. 그렇게 성도님들, 영국 성도님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놓고 갔습니다. 놓고 갔는데 큰아이하고 막내는 그냥 그렇게 뭐 어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둘째 아이가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모습은 있어요. 교회 나가고 이런 거는 뭐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은 있는데 이 아이의 심령 속에 정말 주님 앞에 이거 다 하고 잡고 가는 게 없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삶 속에서도 그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하고 큰 소리도 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정말 주님을 헌신돼서 섬기는 집안의 자녀들이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영원히 멀리 있느냐? 그런 기간들을 거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원히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특별하게 몇몇 케이스고 대부분이 이 부모님들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이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너 교회 안 나오니까 말이지 뭐 쇼츠고 뭐 너 교회 가면 이제 또 이러면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야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생각하겠니 네가 교회를 안 나오면 이거는 금물입니다. 아 그리고 정말 네가 지금 조금 교회에서 멀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부모와 자식으로서 내가 너를 끊임없이 감싸준다. 그거를 제가 어느 날 배웠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한테 신앙생활은 부모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툭툭 던지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녀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그걸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과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그거를 나누고 주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네. 그래서 오케이존을 만들어가지고 또 아이들이 또 서로 그 믿는 친구, 그 자녀들과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것도 집에 초대도 해주고 그러면서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답이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문제나 또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몇 년 해도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로스 월급 하나도 안 주고도요. 1년에 우리 예산이 600만 유로가 들어가요. 그중에 500만 유로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대충 있는데 100만 유로는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이거 정말 기도했는데 100만 유로가 이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액수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끝까지 이제. 물론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걸 하면서 뭘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하루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저 자동문을 봐라. 자동문. 저 자동문 닫혀 있잖아요. 그죠? 닫혀 있어. 저 자동문이 닫혀 있다고 저쪽으로 안 가면 저 자동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자동문은 닫혀 있구나. 그래, 닫힌 문인 줄 알고도 그쪽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예. 기도도 계속해서 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려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난관이나 무슨 혹신 사업의 문제나 무슨 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놓고 문이 완전히 닫힌 것 같은데 그러다 계속해서 거기를 가면 그 문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 센서가 우리를 아는 보는 순간에 그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항상 마지막에 열린다는 소리예요. 마지막에 열린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늘 경험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그런데 미리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끝에 가서 열어주시고 그러나 누구에 열어주시는가 하면은 닫힌 줄 알고 그 닫힌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런 것을 배웠어요.
아멘. 네. 드릴 질문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최선 교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사역은 이제 어라이즈 사역에 집중하시게 되시나요? 이제 그 교회 개척 사역이랑 앞으로의 사역을 좀 소개시켜 주시고 저희가 우리 수요성 예배와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암노스 유럽 선교회는 작은 기관이지만은 그러나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단체인데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임기가 다 했다고 완전히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오게 되면 후임자가 잘 세틀링 해가지고 사역을 이끌어 갈 때까지 그러면 자기가 인적인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재정 후원적인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될 때까지 옆에서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텝 다운 하는 거는 어떤 데서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냐 하면은 책임감에서 내려오고 행정적인 일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일이나 또는 그 졸업생들을 돌보는 일이나 또 졸업생들 교회 개척 계속해서 돕고요. 그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컨설팅 해주는 거나 또는 무슨 집회 해주는 거나 전도로 지원하는 거 이런 일들은 계속 할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일단 행정과 책임상에서 내려오니까 시간 여유가 좀 더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할까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뭘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들을 이미 여시는 걸 우리가 조금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CGNTV에서 12강좌 녹화를 한 것이 있는데 그거 하고 났더니 거의 CGNTV에서 저한테 더 훨씬 더 큰 프로젝트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출생부터 순교까지의 모든 그 여정들을 순서대로 현지에 가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원고를 다 제가 내용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일이 CGNTV를 볼 때도 이거 2년에 걸친 엄청난 야망적인 또는 야심작이라고 할까요? 또는 재정적으로도 많이 드는 건데 그런 일을 하는 일들이 제가 그걸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근데 그 일이 열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하여튼 저는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시간 여유가 되는 대로 어디든 가서 지원을 하고 동력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 네 주에 걸쳐서 심과 사역에 대해서 네. 쭉 저희 시리즈가 있더군요. 그거 저희가 들어야 되는 강의여가지고 저는 이제는 조금 슬로우 다운하면서 쉬는 법도 좀 배웠으면 좋겠으니까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네, 저희 그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그 인생 여정과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맛만 보는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 저희가 위클리프, 존 낙스 뭐 너무 많은데요. 이제 잠시 주춤했었던 영국의 선교가 우리 최종상 윤명희 이 두 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국에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두 분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